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 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새벽 말씀 이제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새벽 말씀에 시간표를 보기는 봤는데 그냥 봤었거든요. 어떤 목사님 연락이 와갖고 문전도사 말씀 시간 좀 바꾸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말씀 시간을 왜 저하고 바꾸십니까? 했는데 자네 수요일날 새벽 말씀이던데 그러더라고요. 보기는 봤는데 제 이름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봤었는데요.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 시간이 들어가 있구나. 그 올라오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강대상에서 새벽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었거든요. 올라오다가 막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가 왜 강대상에 올라와서 왜 목사님들 놔두고 네가 왜 말씀을 전하지? 막 올라오다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왜 저를 말씀을 시키십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저보고 마음에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난 너한테 말씀 시킨 적 없다. 네가 올라가는 거 아니다. 왜 네가 올라가는 것처럼 부담스러워하고 네가 올라가는 것처럼 맞니 안 맞니를 따지잖아. 그 자리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네가 있어서 네 얘기하는 것만 빼면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2005년 11월 3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올해 2013년인데 구원받은 지 8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때 마음을 한번 이렇게 낮추어 주셨고 또 구원받고 나서 마음을 이렇게 꺾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오늘 막 올라오면서 뒤에서 성교학생들하고 막 얘기했었거든요. 오늘 내가 말씀을 이걸 준비했는데 딴 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니까 성교학생들이 막 준사님 이 말씀 전하시죠. 저 말씀 전하시죠. 아니 너희가 나가서 전해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읽었습니다. 저 오늘 구원 간증부터 간증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2005년도 11월 3일 날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받는 그해 2005년도 하나님 제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참 2005년도 그해는 공고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공고한 게 아니라 뭐 형편이나 상황이 공고할 형편이라서 공고했던 게 아니라요. 그냥 마음이 막 공고하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면 막 즐겁고 재밌는데 마음이 공허하니까 혼자 있고 싶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막 한 달쯤 혼자 지내다가 공부만 하다가 보면 외로운 겁니다. 외로우니까 또 친구들하고 사람들 찾고 놀고 싶은 거예요. 놀다가 보면 마음이 공허하니까 또 막 혼자 외롭게 지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몇 번 그렇게 내 마음이 딱 지나가고 나니까 마음이 공고하고 외로운 것을 위로받을 데가 없다. 막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23살 때 군대를 갔는데 군대 제대하고 이제 2년쯤 시간이 됐을 텐데요. 무슨 마음이 좀 그때 들었냐면 아, 내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막 마음이 그 마음에 한번 밀려왔었거든요. 전 제가 이제 군박 전에 오토바이 타는 거 참 좋아했었거든요.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해갖고 막 이제 부산 대형교회 다닐 텐데 대형교회 갈 때도 언제나 오토바이 타고 쭉 가다가 교회 앞에서 시동만 끄고 이렇게 시동이 꺼지니까 그냥 오토바이가 밀려가지 않습니까? 클러치 딱 잡고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서 오토바이 이제 대형교회 옆에다가 안 보이는데 주차장 제일 옆쪽에 세워놓고 교회 참석했다가 나올 때는 또 사람들 안 볼 때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오토바이 타는 거 참 좋아했는데요. 오토바이 탈 때는 내가 아, 오토바이 뭐 탄다 만다 이런 생각 별로 없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새벽에 아는 동생하고 타고 가다가 이렇게 커브길에서 미끄러졌었거든요. 미끄러져 머리를 딱 부딪혔는데 그날 밤에 이제 놀러를 가고 막 놀고 아침에 왔는데 아침에 눈을 뜨는데 머리에서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에 심장박동 소리하고 똑같이 막 푸식 푸식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소리가 막 나는데 이제 막 걱정이 되는데 학교 가서 잠을 자고 막 그냥 시간을 한 일주일을 그냥 보냈었거든요. 근데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프고 막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근처 병원에 가서 이제 CT를 찍고 검사를 쭉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다면 없겠다 하고 또 지냈는데 일주일 동안 또 지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서 이제 아는 형 여자친구가 부산의 추내병원 간호사였는데 이제 그 누나한테 얘기를 하게 됐죠. 내가 머리가 좀 아픈데 병원에 한번 가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그분이 병원을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병원 가서 이제 진찰을 받는데 또 두 번째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일주일쯤 있다가 또 계속 아프니까 세 번째 이제 병원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외과 말고 신경내과를 가보십시오 해가 신경내과를 갔는데 신경내과를 가니까 막 처음 경험하는 거였는데 청진기를 얼굴에 막 갖다 대더라고요. 눈에 청진기를 대고 막 볼때기에 대고 막 머리에다 청진기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청진기를 머리에다도 갖다 대는구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기억이 나는데 그 안경을 끼신 의사분이 너무 진지하게 청진기를 딱 빼고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게 딱 청진기를 빼면서 한마디 딱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병원에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그분이 제가 소견서를 적어드릴 테니까 동아대학병원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내병원도 작은 병원이 아닌데 이제 이분이 소견서를 적어준다고 얘기하고 동아대학병원에 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아대학병원으로 간다 마음 먹으니까 이제 마음이 막 이제 심장이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사한테 물어봤었거든요.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공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머리에 혈관에 모세혈관에 구멍이 생겼는데 심장이 뛸 때마다 글로 피가 새는 소리입니다. 그 푸식푸식 하는 소리가. 근데 이거를 진찰할 수 있는 여력이 여기는 안 됩니다. 대학병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찰을 해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때까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동아대학병원 가서 진찰한다 생각하니까 부모님한테 얘기를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어머니한테는 얘기 못 드리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드렸거든요. 아버지 제가 사실은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머리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추내병원 갔는데 동아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맡으라고 했는데 아버지 저하고 같이 병원을 좀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제 수산업을 하셨는데요.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부도가 나고 망하셔갖고 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이제 가정에 있는 그런 위치셨거든요. 하루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사를 가는데 이제 옆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아버지를 막 찾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웬일로 아버지를 찾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사 갈 때 냉장고하고 아버지하고 남자하고는 딱 붙여놔야 된다고 하더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안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제일 큰 냉장고 옆에 딱 있어야지 안 잊어버리고 가져가니까 아빠하고 남편하고 냉장고는 옆에 딱 붙여놔야지 냉장고 챙겨갈 때 남편도 챙겨간다고 하더라. 네 아빠 냉장고 옆에 서 있으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가정에서 위치가 별로 없을 때였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같이 아버지 한번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왜 대답 안 했는지 좀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내가 몸이 문제가 있고 좀 안 좋은 부분이 생겼는데 아버지 마음에서 내가 아들이니까 막 챙겨주고 싶고 다 돌봐주고 싶은데 이제 아버지가 경제권이나 가정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나를 챙겨줄 수 없다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가 내 마음에 미안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하고 병원을 그 다음날 이제 같이 쭉 가는데요. 가서 검사를 맞는데 그쪽 이제 동아대학병원 신경내과 과장님이 진단을 또 얼굴에 청진기를 대시더라고요. 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각하면 뇌 수술을 해야 되고 하나는 안 심각하면 그냥 어떻게 조치할 게 없습니다. 놔두는 겁니다. 혈전 영양제나 좀 드십시오.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심각해가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머리 안에 천공이 생긴 거는 맞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MRI를 한번 찍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와갖고 돈이 없어갖고 MRI를 안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의사분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MRI 찍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마음이 들어서 안 찍었는데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내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마음이었냐면요. 야, 이제 나 죽었다 깨어나도 오토바이 안 탈란다. 오토바이 너무 막 좋아하고 탔는데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진 적 몇 번 있지만 이번처럼 이런 적은 없는데 이제 오토바이 진짜 안 타야 되겠다. 마음에서는 막 결심을 했었거든요. 오토바이 절대 안 탄다. 2005년도였는데요. 2005년도 여름 조금 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나 이제 죽어도 안 탄다 막 그랬는데 하루 눈을 딱 떴는데 부산의 KBS홀 앞에 교차로에서 눈을 딱 떴는데 새벽 2시에 제가 빨간 시도등 앞에 오토바이 위에 딱 앉아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내가 오토바이 탄 적이 없었거든요. 탄 적이 없는데 그냥 눈을 딱 떴는데요. 교차로에서 빨간 시동등 앞에 새벽 2시에 오토바이 위에 앉아있는데 술이 좀 취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마시니까 오토바이를 타는 거예요. 나는 오토바이 탄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눈을 딱 떴는데 어떤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꿈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냥 오토바이 위에 내가 새벽 2시에 딱 교차로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그때 이제 클러치 딱 떼고 가는데 교차로 중간에 오토바이가 딱 섰거든요. 빨간불이었는데 고개를 옆으로 딱 돌려보는데 EF 소나타가 막 전속력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새벽 2시니까. 150km 정도 달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옆을 딱 보고 아 죽었다 그 마음을 딱 가졌었거든요. 아 죽었다 그랬는데 그 차가 나를 스치듯이 피해갔었거든요. 빨리 달리니까 젊은 운전자 같았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피했거든요. 스치듯이 피해갔었거든요. 그러고 집에 와서 아침에 제 오토바이 파킹 시키고 어떻게 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딱 뜨는데 마음에 이제 두려운 마음이 딱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딱 그때 밀려왔냐면요. 아, 내가 오토바이 진짜 안 타야지 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오토바이 타도 되고 안 타도 될 때는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근데 오토바이 안 타야지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딱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에서. 왜냐면 오토바이 안 타야지 마음 정한 그때부터는 안 탈 수가 없는 거예요. 타고 있는 내 모습 계속 보이는데, 아, 큰일 났다. 이제 이러다가 죽겠다. 그런 마음이 한번 내 마음이 딱 왔었거든요. 한 번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그 제가 성경에 들어와서 말씀 듣다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얘기 듣다 보면 내 마음에 대해서 얘기 탁탁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반에서 3등인가 한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너무 막 목사님한테 귀하다고 3등한 그걸 막 칭찬을 해주셨다는데 그게 목사님 마음에 안 빠지고 오래 있었다는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참 못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한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중학교 때 공부 잘한 건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나는 겁니다. 마음에 매일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냐면 나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어.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대학생인데 공부 조금만 하면 나는 너무 잘할 수 있어. 매일 그 생각이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게 공부를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당장 공부 시작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 공부 안 하고 좀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대학생 때였는데 막 이제 그 27살 때였거든요. 군대 가기 전까지 공부 하나도 고등학교 때도 공부 안 하고 대학교 와서도 공부를 한 번도 안 했었는데 마음에서는 아, 나는 공부 좀 잘할 수 있어. 중학교 때는 공부 진짜 잘했잖아. 조금만 하면 넌 잘해. 사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 얘기 하시거든요. 영준아 너는 공부를 참 잘해. 똑똑해.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에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26살 때부터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한국에 의학대학원이라는 게 생겨갖고 의대 안 나오고 의사가 될 수 있는 방향이 길이 열렸는 겁니다. 의학대학원에 가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갖고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하여튼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공부를 1시간, 2시간, 나중에 10시간, 하루에 15시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차 타는 시간 빼고는 다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데요.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는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100의 성적이 필요하면 85에서 90까지 이제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내가 이렇게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들어보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이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다 잡는 거죠. 근데 6개월 뒤에 그걸 다시 실행해보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뒤에 또다시 딱 실행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수준까지는 딱 올라가는데 성적이 나오는데 그 이상의 성적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겠다. 어떤 게 잘못된지 알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고치고 들어가면 바꾸면 바꿀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해도 안 되고 그 다음 6개월 때도 안 되고 그 다음 6개월 때도 딱 안 되는데 세 번째 6개월이 딱 지나고 나서 이제 27살 여름 때였거든요. 무슨 마음이 딱 드냐면 아, 이러다가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10년씩 준비를 하는구나. 아,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27살 때 하나님 저한테 그냥 두 가지를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이제 오토바이 안 타야지 하는 마음을 하나 주셨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많이 놀았는데 이제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 주셨더라는 거죠. 마음을 두 가지를 딱 주셨는데 너무 신기한 게 내가 오토바이 안 타야지 하는데 안 탈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 공부 진짜 열심히 이제 하고 싶다. 마음 정했다. 공부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리겠다고 드려보는데 내가 원하는 성적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지 않는 나를 봤었거든요. 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나 안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막 그때 몰려오는 두려움 막 말로 할 수가 없었거든. 그러면서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전 제 아버지가 막 싫더라고요. 아버지가 수산업 하셨는데요. 배가, 큰 배가 두 척 있었는데, 하나는 태풍이 오면서 가라앉았고요. 그 다음 하나는, 바깥에 자주 나가긴 하는데, 고장이 나서 어업을 못 하시니까, 이제 계속 한 달에 몇천만 원씩 적자를 보니까, 얼마 안 가니까 부도가 나더라고요. 그게 중학교 때였거든요. 중학교 때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 날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그 빨간 딱지를 붙이는 속도보다 더 빨리 떼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볼까봐요. 중학생인 아들이 이거 보면 마음에 충격받겠다 싶으니까 그걸 빨리 떼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아,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 아버지는 첫째 여자를 고생시키는 남자였다. 남자는 뭐니뭐니 해도 여자 고생시키면 그건 남자가 아니다. 제 마음에 신기하게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자매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아버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던데 마음에서 아 남자는 여자를 고생시키면 남자가 아니다. 나는 막 사업하고 이런 건 안 할란다. 대신에 그냥 셀러리맨 월급 받으면서 소소하게 가정을 이끌고 가야 되겠다. 잘 살라고 하지 말고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자. 아버지, 어머니 너무 고생시켰다. 막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사업 망하고 한 10년 정도 딱 지나니까요. 가정이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처음엔 저는 아버지 다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아버지 남자인데 가정에서 위치가 없고 어려운데 아버지 마음 많이 힘드시겠다. 아버지를 처음에 다 이해했는데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7년 지나고 8년 지나고 10년 지나는데 어머니를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침에 나가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우유 배달하시고 또 돈이 없으니까 신문 배달하시고 또 아침에 일찍 가서 저 노가다 공사장 가서 사무실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산모 돌보미 하고 또 파출부하고 이제 그래갖고 돈을 벌어 나가는 걸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계속 보니까 마음에서 아버지가 싫어지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남자는 여자를 고생시키면 안 된다. 아버지처럼은 안 돼야지 하는데 그때 딱 하나님 두 가지를 보여주셨다는 마음 들거든요. 난 내가 오토바이 안 타고 싶다 하는데 안 탈 수 없고 공부 잘하고 싶다는데 잘 되지 않는 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그 생각 안 했겠나.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잘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도박하고 하면서 이제 다 날랐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셨었거든요. 아버지, 할아버지 매일 보면서 그 생각 안 했겠나. 아이고, 나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남자가 도박은 하면 안 되겠다. 근데 나이가 들고 우리 아버지가 딱 하시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야, 영준아, 노후는 30대부터 준비해야 된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많이 짧았다. 30대, 40대 그때부터 노후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너무 젊어갖고 시간을 길게 50대, 60대, 70대를 생각을 못했었다. 너는 꼭 30대, 40대 때부터 노후를 준비해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었겠나.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도박도 안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도박, 막 술도 거의 안 마셨거든요. 담배는 조금 피셨는데요. 도박도 안 하시고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노름이나 이런 거에 손 안 대시는데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어서 안 살 수 있는 방향을 다 찾아가 갔는데 나중에 종착지는 어디냐면 할아버지처럼 돼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셨더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27살 때 나 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다. 막 그 마음 갔는데 내가 오토바이 사건 그거하고 공부하고 딱 두 가지 내 마음에 오면서 무슨 마음 들었냐면 내가 아버지 싫다. 아버지처럼은 안 살아야지 하고 가지만 내가 그렇게 안 살 방법을 다 한다는 거죠. 사업도 안 하고 난 셀러리맨 할 거야. 여자는 이런 여자 얻을 거야. 막 계획을 다 세우는데 종착역은 어디냐면 아버지처럼 돼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게 나의 마지막 종착역이더라는 거죠. 아, 분명히 내가 그렇게 되겠다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한테 제대로 된 게 있었나.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보니까 제대로 된 게 진짜 없는 거예요. 재밌는 건 그런데 27 이후로 내가 계획을 다 찾고 있더라는 거죠. 27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졸업하면 내가 이런데 이 정도 의학 대학은 못 가도 이 정도의 직장은 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몇 년 안에 승급을 이 정도 해서 그 다음에 아내는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나. 자식은 놓고 그 다음에 자식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되겠다. 마음 안에 막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뒤를 돌아보면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데 너무 신기한 건 앞을 보면서는 또 똑같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더라는 거죠. 내가 중학교 때 세운 계획들하고 똑같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죠.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대학 때는 어떤 계획이었냐면 직장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똑같이 세우고 있더라는 거죠. 뒤로 돌아보면 된 건 하나도 없는데 똑같이 그런 계획을 또 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루.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래 내가 만약에 이런 직장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아내를 만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만약에 흘러가서 내 생각하고 다른 길로 내가 간다면 내가 내 아내하고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싸울 수도 있겠네. 또 문제 될 수도 있겠고 어느 날 진짜 내 아내가 날 싫어서 도망가게 될 건데 내 자식들도 내가 싫어서 막 치를 떨면서 집을 나가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투자했다가 다 날리게 된다면 아무것도 없어지겠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 일주일 정도는 친한 친구 집에서 잘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는 자겠는데 일주일 이상은 그 친구 집에서 못 잘 것 같은 거예요. 한 며칠 그렇게 지낼 것 같더라고요. 그 며칠 지나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집에서 나와서 내가 노숙을 할 수 있겠다 마음에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어제 노숙하는 어떤 형제님이 한 분 찾아오셨거든요. 아침에 일찍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형제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88년도에 구원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이제 노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을지로에서. 쉼터에 들어갔었는데 쉼터에서 마음이 안 맞아갖고 같이 있는 사람하고 걔 나와서 을지로에서 노숙을 하는데 노숙을 하니까 너무 춥다 어렵다 막 여러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88년도에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은 지 25년 되는 겁니다. 교제하고 양재역까지 이렇게 태워드리는데 형제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이러니까 아 지하철 타고 을지로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핸드폰 번호 좀 가르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사님 저는 핸드폰이 없습니다. 요금을 낼 수 없어서 핸드폰을 안 갖고 다닙니다. 형제님 그럼 제가 다음에 형제님하고 어떻게 다시 연락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내일이든 그 다음 날이든 언제든 상관없이 꼭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형제님하고 다시 만나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이분이 가시면서 전도사님 내가 다른 것 말고 말씀 때문에라도 교회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가셨거든요. 양재역에서 교회까지 한 5분 안 되는 거리거든요. 차를 몰고 이래 쭉 오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아, 저게 원래 내 모습이구나.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전도자로 있고 말씀을 전하는 모양이 있지만 원래 내 모양 저 모양인데 노숙자여야 한 사람이 강단에 설 수 있게 되는 거고 노숙자여야 된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노숙자여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지 신령하고 어떤 뭔가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오면서 막 그 형제님 통해서 내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마음에 생각이 많이 됐었거든요. 27살 그때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노숙자가 되는구나. 노숙자 된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노숙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막 밀려오는데 두렵더라고요. 무섭고. 그리고 나서 뭘 찾았냐면요.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가 신비하게 찾은 게 뭐냐면 구뉴스코 해외 봉사활동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워크샵 가서 이제 복음을 듣는데 2차 워크샵 처음으로 갔는데 2차 워크샵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지수원 장로님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이한규 목사님 복음반에서 복음 얘기 이제 듣고요. 구원을 못 받았었거든요. 이제 세 번째 내려와가 노가는 목사님 저를 교제 좀 하자고 이렇게 그 부경대학 다녔는데요. 학교 앞에서 차를 태우고 차를 스타렉스가 쭉 가는데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더라고요. 드문 곳에 딱 해갖고 내려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그곳에 딱 차를 세우디만 교체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마음에서 아 오늘은 복음 안 받아들이면 집에 가기 좀 힘들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림책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먼저 아, 두 번 보니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이 다음에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막 하고 교제를 했는데요. 나중에 그림책자가 딱 끝나고 났는데 너무 신기하게 내 죄가 다 사라졌는 것.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죄 막 어떤 눌린 그런 것보다도요. 저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 딱 두 개를 보여주시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안 하고 싶다고 내 뜻대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세계가 아니다. 내가 3번도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했지만 결국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노숙을 하는 노숙자 되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다. 하나님 막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요 제가 구원받을 때 2005년 11월 3일이었죠. 27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성경을 보는데 요번에 신년사에 목사님 아브라함 얘기하시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창세기 12장에부터 아브라함의 행적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11장에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잠시 나타나지만 하나님 말씀 한마디 받아들이고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행적이 시작이었더라고요. 엊그제 제가 생각을 하는데 27년 동안 내가 산 시간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찾은 시간이 27년이었구나. 27세에 내가 27살 된 그 이유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만드는 중의 시간들이구나. 이번 신년사 말씀 쭉 듣고 하는데 마음에 참 은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마음에 하나 선이 한 번 더 언제 지어지게 되냐면 제가 이제 성교학교까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왔었거든요. 이제 성교학교 왔다가 파송을 받아갖고 일본에 파송을 받아갔었는데요. 제가 기록을 하나 갖고 있는데 무슨 기록을 갖고 있냐면요. 채 단시간 만에 연수원으로 복귀한 기록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파송받고 6개월 만에 연수원에 들어왔는 겁니다. 연수원에 들어왔는데 너무 신기한 게 같이 파송받고 형제 한 명은 대기를 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파송받고 제가 이제 파송받고 일본으로 간다고 하고 갔다가 나는 이제 사역이 안 된다고 6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이 형제는 아직 파송을 안 받고 공문만 3번이 떴다면서 연수원에서 다시 만났었거든요. 형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요? 그 전도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파송받고 나갈 때 딱 구원받은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마음에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성교학교 딱 첫날 들어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는 안 된다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된다 그 얘기하더라는 거죠. 신기한 게 예수님이 된다는 얘기는 듣기 좋은데 너희는 안 된다 그 얘기는 진짜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서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되기 싫다는 거죠. 선교학교 끝날 때쯤에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본에 갔는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안 된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역이 안 돼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첫날 딱 만났는데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갈 때 무슨 마음 딱 있었냐면요. 마음에서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듣고 안 되는 분들도 하나님 많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아, 안 되는구나. 입으로는 안 된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마음에서는 계획이 많은 겁니다. 빨리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모양으로 살아봐야지 막 계획이 많더라는 거죠. 사역자 모임을 가고 막 하는데 이제 삿포로에 제가 있었는데요. 삿포로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에 잡히고 생각이 막 잡히는 나를 봤거든요. 여러분 자주 수양에 왔는데 수양에 왔다가 집으로 가면 수양에 왔던 게 금방 날아갈 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수양에 와야 되더라고요. 사역자 모임 또 가게 되더라고요. 또 가서 말씀 듣는데 막 교제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역장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간증하실 분 간증하십시오 하면 저는 언제나 손을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그냥 간증하면 되는데 꼭 손을 들고 간증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딱 하고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막 하고 나면 목사님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문전도사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한 시간 동안 막 그룹교제 시간인데 저한테 개인교제하듯이 한 시간 동안 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사역자 모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는데 네 번째 딱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모임 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면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내가 돌아가니까 변한 건 없더라.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오늘 목사님 얘기 들으면 바뀌겠지. 근데 삿포로 돌아오면 나 똑같이 육신적이게 될 거야. 내가 이 얘기 안 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 교제해주는 얘기를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날. 안 받아들였는데 그날부터 마음이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막 고립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일본에서 여러 가지 보여줬는데 하나님 없는 네가 네 몸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네가 네 가정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 없는 네가 복음을 전도하고 일본을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 없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받을 때 네가 오토바이 끊고 싶다고 끊을 수 있고 공부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처럼 네가 사역하는데 네가 하나님 빠진 네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일본에 6개월 동안 딱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더라고요. 몸이 아플 때 그랬고 가정에 아내하고 막 생활하는데 그렇고 전도하고 하는데 똑같이 그렇더라고요. 재밌는 게 제가 딱 나갈 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굿뉴스코 출신이니까 저 또래 이제 전도사님들이 많거든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사역을 그만둔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 전도사님 왜 사역 그만두시지? 아, 그 전도사님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하나님 주신 직분인데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가? 막 내 마음에 판단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한 3개월쯤 있는데 무슨 마음이 번뜩 드냐면 내가 막 육체에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번뜩 마음이 드는 게 아, 그 전도사님 나처럼 발버둥 치지 않았겠나. 발버둥도 안 치고 그냥 아이고 사역 힘들다 안 되는구나 하고 그만뒀겠나. 그렇지 않겠다. 그 전도사님 막 발버둥 쳤는데 발버둥 쳐도 안 돼서 사역 그만뒀구나. 3개월에서 5개월쯤 딱 지나니까 그게 마음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 발버둥 쳐도 육신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태만에서 빠져나오고 싶고 음란에서 빠져나오고 싶고 미움에서 빠져나오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진짜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은. 아, 진짜 안 되는구나. 박 목사님 일본에 왔는데 여러분들 간증하거나 마음에 얘기할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손 딱 들었거든요. 목사님 저는 한 두세 명 구원받으면 막 힘있게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듣는 사람도 없고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요. 그것만 아니라 몸도 아프고요. 가정도 못 이끌겠고요. 교회도 못 이끌겠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보고 딱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때. 어이, 자네 내가 제발 부탁인데, 제발 부탁인데 사역 가지 마라. 내가 진짜 빌고 싶다. 너 사역 가지 마라. 5년 지나면 너 이렇게 될 거다. 10년 지나면 너 이런 모양 될 거다. 네 아이 놓고 15년, 20년 지나면 네 아이도 어렵고 네 아내도 어렵고 너 너무 힘들어질 거다. 내가 제발 부탁인데 너 사역 가지 마라. 일본에서 마지막 목사님 만날 때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에서 너무 섭섭한 거예요. 막 저는 마지막으로 목사님 앞에 나가서 마음 다 얘기하면 아 그럼 운전도사 힘들었지. 그래 괜찮아. 다 그런 거야 하고 말씀을 전해주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발 부탁인데 너 사역 가지 마라. 내가 제발 부탁한다. 너 사역 가지 마라. 한국에 들어왔었거든요. 한국에 딱 들어와서 첫날에 목사님 저 딱 만났는데 무슨 얘기 하시냐면요. 야 문영주 너 네가 잘하는 거 뭐야? 잘하는 거 한번 얘기해봐. 복음전도 잘해? 아니면 양육을 잘해? 아니면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뭘 잘하는데? 네가 뭘 잘하는 게 있으니까 네가 마음을 놓고 교만할 거 아니냐. 목사님 마음이 왜 교만해진지는 일본에서 한 두 달 동안 기도하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가르쳐주시더라고요. 한번 제가 수양에 왔었는데 실버캠프 때 왔는데 지역교회 윤영재님이라는 분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그때 이제 살몬과 라합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살몬이 라합의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주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첫날 비니 모자를 딱 쓰고 마스크를 끼고 딱 왔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는데 구원받기 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교제를 하는데 하루하루 그분한테 교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는데 형제님 모자를 벗고 마음을 바꾸시고 나중에 실버 수양이 끝나는 날 이분이 저한테 목캔디를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목캔디 위에가 따져 있는 겁니다. 저 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목캔디 좀 먹고 주시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밑에 내려가 1층에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목캔디 하나 드십시오 하고 딱 뚜껑을 여는데 그 안에 10달러짜리 두 장하고 만원짜리 두 장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거 주시기 전에 저보고 무슨 얘기했냐면 핸드폰 요금이 없어서 핸드폰이 끊겼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가진 돈 있는 거 다 저한테 주셨었거든요. 근데 막 마음에서 너무 고마운데 그날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사람은 진짜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 복음도 마음으로 전하는 거구나.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너무 행복하다. 나는 그분한테 복음 전한 적 없었거든요. 내 마음에다가 막 복음 전했었지. 목사님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 들어온 생각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들어왔냐면요. 마음을 만나고 마음 세게 산다는 건 너무 좋은데 나는 이제부터 마음을 좀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마음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 딱 들어오고 사람들 보니까 마음 배우는 사람 별로 안 보였습니다. 내 마음 그래서 목사님 교만해졌습니다. 마음이 막 내 마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마음 좀 배워야 된다 그 마음 들어와 막 하는데 일본에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 집이 어디냐? 부산입니다. 학교는 나왔니? 졸업했습니다.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앙 못 배웠습니다. 내가 신앙 좀 한다고 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앙 진짜 못 배웠습니다.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선교학교 가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제일 밑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이 그날 한 얘기가 내 마음에 그냥 꼽혀버렸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너는 배워도 안 돼. 너는 배워도 안 돼.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왔던 전도사님 한 명 계셨는데 옆에 있는 전도사 봐라. 작년에 5개월 훈련 받고 나갔는데 안 돼서 또 들어왔잖아. 너 배워서 나갈 거야. 나갔다가 또 들어와. 넌 배워도 안 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그 마음 내 마음에 그냥 꼽혀버렸거든요. 아 배워도 안 되는 거였구나. 제가 성교학교 왜 다시 들어가려 했겠습니까? 성교학교 들어가서 신앙 처음부터 배워가 되려고 성교학교 들어가려고 했더라는 거죠. 일본에서 왜 제가 고통스러웠냐면 이유 딱 하나였거든요. 육신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안 벗어나지더라고요. 발버둥을 쳤는데 못 빠져나오겠더라고요. 목사님이 성교학교 들어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성교학교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본에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자네는 안 돼. 제발 좀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와가 첫날 딱 만났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배워도 안 된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그냥 제 마음에 딱 꼽혀버렸어요. 아 이때까지 내가 속았구나.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오토바이 끊으면 끊을 수 있을 것 같고 공부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 안 됐지 않느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속았었는데 속고 나서 내가 막 진짜 나를 보니까 너무 두렵고 또 노숙자가 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나를 건져주셨는데 내가 지금 와서는 또 그랬구나. 목사님 나한테 똑같은 얘기 언제나 얘기해 주셨는데 야 문영준 너 안 된다. 너 안 된다 했는데 그 얘기는 진짜 안 들었더라고요. 무슨 얘기는 듣습니까? 은혜 입으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너무 사모한다는 거죠. 믿음 가지면 다 된다. 그런 얘기는 너무 마음에 흠모한다는 거죠. 뭐는 안 듣냐면요. 너 안 된다. 그 얘기는 절대 안 듣더라고요. 그날 안 된다는 말이 처음으로 내 마음에 그냥 들어와 버렸거든요. 안 되는 세계였다. 나는 안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속았구나. 성교학교 와서 되려고 했었고 사역하면서 되려고 했었고 복음 전해서 되려고 하고 교제하고 되려고 나는 되려고 다 했는데 목사님 처음부터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성교학교 들어온 첫날부터 너는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오늘 또 나한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듣는 척했지 들은 사람 아니었다. 진짜 안 된다. 그 말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하셨구나. 목사님 얘기 안 듣는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안 듣는 사람이었구나. 진짜 안 듣는 사람 맞지 않습니까? 매일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그 얘기 안 듣고 있으니까 진짜 안 듣는 사람 맞더라는 거죠. 너 왜 내 얘기 안 들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듣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죠. 그럼 그거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그 진짜 안 듣는 얘기더라는 거죠. 넌 내 얘기 안 들어? 이러면 내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근데 막 들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날 너는 배워도 안 된다 딱 그러는데 마음에서 그냥 그 말이 꼽혀버렸어요. 안 되는구나. 그 다음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사역하지 말고 부산에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1초 정도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려가기 싫다. 내려가면 안 될 것 같다. 저주받을 것 같다. 다 생각이고 너무 신기한 게 안 되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이 더 이상 해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교학교 들어와서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음성을 내가 잘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아니면 끝까지 뭐 그래도 사역하려고 버텨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사람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부산 내려가라 하는 그 얘기만 사실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부산 내려가겠습니다. 너 내가 결정한 거에 너 불만이 없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목사님, 불만은 없는데 제가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셨고 마음이 이렇게 흘러갈 거다. 그래서 문영준 너 안 된다. 그래서 너 네 마음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성교학교 들어오니까 파송받고 싶어 막 아닌 것처럼 하면서 마음 밑바닥에서 파송받고 싶어하고 발버둥을 쳤었고요. 파송받으니까 겸비한 얼굴을 짓고 있지만 마음에서는 너무 기뻤고요. 나가서 성교하고 있으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하지만 내가 다 했었고요. 육신에 빠지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지만 마음에서는 스스로 다 정죄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못해먹겠다 안되겠다 막 그 마음 흘러갔습니다. 목사님 매일 그런 얘기 100번, 1000번도 더 했는데 진짜 마음 그대로 흘러갑니다. 지금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얘기한다는 안 된다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렇게 됩니다. 제가 딴 거는 모르겠군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 생각을 정리하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 다시 잡아줄게. 교제해줄게. 그러더라고요. 다음날 올라왔었거든요. 생각이 정리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앞에 막 얘기를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제 눈을 딱 보면서 야 문영준 너 아직 머리 굴리고 있어?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유 어떻게 아셨지? 내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거짓말 못하겠더라고요. 내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머리 왜 굴려? 이러니까 목사님 사실 망하기 싫어서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머리 굴려가 다 망했잖아. 근데 왜 아직도 머리 굴려? 그러니까 안 굴리고 싶은데도 굴러갑니다, 목사님. 목사님 베드로 얘기 좀 해주시더라고요. 베드로가 하나님 은혜로 나왔다. 그가 고기도 잡고 하나님 역사도 보고 또 가정과 배 다 버렸지만 자기를 안 버렸는데 이제 그 속에서 나왔다. 영준아 너도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교제를 짧게 하고 한 5분 정도 하고 마쳤었거든. 2010년, 2011년이죠. 이제 2년 전이네요. 2011년 3월 18일 날 저 목사님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일 좀 하라고. 요한복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없네요. 요한복음 8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비춰줬거든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들 여러 봤겠더라고요. 엄마 손을 따라서 잡고 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왜 사람들 저 여자한테 돌 던지고 있어요? 저 사람 잘못한 게 뭔데요? 저 아줌마 왜 저렇게 맞아야 돼요? 아, 저 여자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만났어. 진짜 더러운 여자야. 돌에 맞아 죽어도 싸! 저 더러운 년이야. 너 쳐다도 보지 마. 엄마 어떻게 남편 있는데 아빠 있는 사람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아빠는 그런 남자 아니죠. 너희 아빠는 그런 남자 아니야. 저 여자 너무 더러워. 저 여자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그렇게 자랐을 거 아닙니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점점 크더라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눈앞에 간음 중에 잡혀있는 여자 막 돌에 맞고 있다는 거죠. 아, 저 형 진짜 더럽다. 저 진짜 돌에 좀 맞아야 되겠다. 지나가다가 자기도 이제 돌 하나씩 두 개씩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진짜 더럽네. 어떻게 남편 두고 다른 남자 만나냐. 자기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하루 이틀 지나는데, 1년, 2년 지나는데 이 여자가 이제 장성했을 거 아닙니까? 원하는 남자하고 선을 받는지 연애를 했는지 모르지만 결혼을 하고 사는데 점점 지나면서 뭘 하냐면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내가 원한 같은 그런 남자 아니네. 좀 속은 것 같다. 우리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좀 속은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속은 것 같다는 마음이 막 이 여자 마음이 일어났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남편 참 나를 배려해주고 내 남편 나만 사랑할 것 같고 내 마음 다 이해해줄 것 같았는데 보니까 내 남편 그런 남자 아니네. 막 그 마음이 가득 들더라는 거죠. 그때쯤에 어떤 남자가 와서 꽃다발을 주는 겁니다. 어이 아가씨 저 꽃다발만 받아주세요. 아저씨 저 남편 있는 여자예요. 무슨 소리 하세요. 당신 큰일 나요 우리 이러면. 남자가 와서 꽃다발 두고 한 번 두 번 세 번 주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 꽃다발만 받자 뭐. 간음 하나 꽃다발만 받는데. 꽃다발 받고 나니까 나중에 밥만 먹자 뭐 간음 하나 밥만 먹는데 밥 먹고 나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손만 딱 잡고 다니자 손만 딱 잡자 그까지 하고 여기까지다 한두 달 지나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간음 하고 있더라는 거죠. 큰일 났다. 내가 가늠하면 죽는 거 아는데. 왜 내가 가늠하고 있지? 이제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막 마음이 올라오는데 뭐냐면 정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8장이 되는 날이겠죠. 이제 가늠 중에 잡혀가 끌려 나오더라는 거죠. 끌려 나오면서 이 여자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돌 던졌던 그 사람들, 내가 이때까지 욕했던 그 여자들, 그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때까지 내 얼굴에다 돌을 던졌고 내 얼굴에 침을 뱉었고 내 얼굴에 욕을 했구나. 그게 내 모습인데 내 모습인지 모르고 내가 막 그 사람들 정죄했었구나. 내가 내 꼬라지 너무 몰랐다. 내가 내 모습 너무 몰랐다. 나는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돌 맞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를 모르니까 내가 돌을 던졌구나. 막 끌려나가면서 우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게 내 모습이었다. 이게 내 꼴이었다. 목사님한테 저는 많은 걸 배우지 못했거든요. 마음이 높아갖고. 근데 아는 거 하나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20장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설명하려면 시간이 5분 남았는데 엄청 빠른 말로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인데요. 마태복음 20장에 1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이 무슨 일을 하냐면 품꾼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라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런 아침에 품꾼들을 들여보내는 겁니다. 저는 이런 아침 몇 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새벽 6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침에 불러 들어온 그 품꾼들, 일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일 못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아침에 온 품꾼들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자리 찾다가 일할 데 없어갖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은 것처럼 주인이 그냥 은혜로 불러준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아무 능력 없고 가치 없는 인간이었는데 이런 아침에 그냥 불러준 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때 주인한테 너무 이런 아침에 온 품꾼이 고마웠을 거거든요. 고맙다 우리 주인님 나 같은 인간 불러주고 너무 고맙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났는데 주인이 나가더라는 거죠. 나가 들어와서 성경은 제3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3시는 지금 시간 9시거든요. 오전 9시. 나갔다가 한 오전 9시쯤에 주인님 들어오는데 인간들 몇 명 데리고 들어오더라는 거죠. 주인님이 또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6시인데 12시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 몇 명 들어오는 겁니다. 재밌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름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더라는 거죠. 제9시, 11시, 나중에 11시가 되는 겁니다. 오후 5시거든요. 11시에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이 너무 고마우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마음 다 써서 일하는데 들어오는 품꾼의 모습을 보니까 거지 같은 거예요. 몸에서 냄새는 가득 나고 우리 주인님이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주인님 저런 인간들 쓰시지? 포도는 다 분위기 망치고 저런 인간들 왜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야? 주인님 내가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다. 왜 저런 인간들 데리고 오지? 6시쯤 내가 이제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는데 주인님이 그 오후 5시 11시에 불러온 품꾼한테 먼저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이 멀리서 보면서 저 인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나한테는 한 두 데나리온 아니 네 데나리온 좀 주지 않겠나 그 마음 갖는 겁니다. 주인님한테 손을 딱 벌리는데 주인님이 한 데나리온 딱 주시는 주인님, 저 오후 5시 들어온 저 품꾼한테 한 데나리온 줬는데 저한테는 한 데나리온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아, 주인님, 약속은 약속이고요. 내가 지금 여기 마음 쓰고 다 포도원 가꾼 거 이 사람들 일 안 했습니다. 나 혼자 일했지. 한 데나리온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오후 5시 와서 포도나무 그늘에서 그냥 쉬다가 한 데나리온 받는데 저한테 한 데나리온 좀 신어줘.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이, 자네, 내가 언제 자네 보고 일하라고 했는가? 언제 자네 보고 열심히 내라고 했는가? 포도원 들어와서 그냥 쉬라고 얘기했지 않는가? 실수가 있습니까? 여기 일할 게 천지 빽깔인데. 내가 언제 자네 보고 일하라고 했는가? 그냥 포도원 들어와서 쉬라고 했지. 막 이런 아침에 온 사람이 화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슨 마음 같냐면 나중에 주인하고 막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우는데 뭐라고 하고 나간지 제가 생각 좀 해봤거든요. 들었다. 내가 여기 있으라고 해도 이 포도원에는 안 있을랍니다 하고 나가더라는 거죠. 나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는데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일자리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품꾼은 처음부터 일할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포도원에 불러들인 거였기 때문에 나가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갔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입는 것도 다 허름해져서 노숙자처럼 되어 있더라는 거죠. 막 벼룩시문하고 막 일자리 찾으려고 했겠죠. 일자리 찾으려고 하는데 일자리 찾지 못해서 막 허름하게 있다가 나중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절망하는 날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절망하면서 막 앉아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아저씨 한 명이 걸어가다가 지나가다가 보는 거예요. 어이 자네 여기 왜 놀고 섰는가? 아, 저를 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자네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좀 쉬다 가지 않겠는가? 시계를 딱 보는데 몇 시겠습니까? 그때가. 시계를 보는데 오후 5시인 겁니다. 주인하고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내가 욕하면서 나왔던 포도원이더라는 거죠. 들어가면서 막 눈물이 나는데 아무 주인한테 얘기를 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죠. 오후 5시 들어왔는데 1시간 동안 포도나무 그늘 밑에 아무것도 할 수 옷에 냄새는 나고 일할 능력이 없고 그냥 앉아있는데 오후 6시가 됐는데 주인이 자네 한 데나리온 받아가게 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시더라는 거죠. 오후 5시 온 품꾼, 11시 온 품꾼 그 한 데나리온 받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주인님 나 같은 인간한테 왜 한 데나리온 주십니까? 자네, 나는 자네나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제3시에 온 사람이나 제6시에 온 사람이나 다 똑같아. 나는 똑같아서 똑같이 대우해주는 건데 자네 잘났다고 착각했었어. 자네 내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자네 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야. 자네 이른 아침에 왔을 때 이른 아침에 왔다고 착각했는데 이른 아침에 온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오후 5시 들어왔던 그 사람이 자네였어. 자네 그거 모르고 나한테 그때 막 화나고 손가락질하고 했었지. 그게 자네 모습이야.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은혜를 베풀고 싶다. 포도원 농부가 이제 뭘 하냐면 내가 화내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이 나구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였구나.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우리는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너희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된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의 은혜는 사모하고 안 되는 걸 은혜로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진짜 내가 오후 5시 11시에 온 품꾼이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 되는 사람인 거 인정하기 싫을 때 많더라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다. 근데 너희 자주 속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한테 돌 던지지 않았느냐. 자주 속아서 너희 이런 아침에 온 사람처럼 손가락질 하지 않았느냐. 근데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게 너희의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은혜를 베풀고 싶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의를 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거룩을 주고 싶다. 너희가 잘하고 착하고 괜찮아서가 아니라 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은혜를 베풀고 싶다.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고 싶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에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 은혜를 긍휼로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다 덮어나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좀 지났습니다. 오늘 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주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롭다는 말씀을 한마디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주님 모든 은혜를 베푸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주 사단에 속아서 나를 높일 때가 있고 내 능력 속에 거할 때가 있는데 또 그래서 판단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또 나를 정죄할 때가 있는데 주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인간인 것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걸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그가 백세나 되어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는데 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냐면 그가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 걸 믿은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걸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은혜 베풀고 있는 그 주님을 사모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